책.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에 와 있냐면요, 로마서 이제 6장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5장 부분을 하면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그 대표성의 원리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성경에서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였냐면 첫 사람 아담이 이제 실패한 그 지점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에서 실패했었죠? 순종의 문제에서 실패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에도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부분이 순종이었다 그랬습니다. 순종이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여러 가지로 뭐 교리적으로 뭐 복잡한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잘 머리에 안 남으셔도 돼요. 그런데 실제적인 얘기는 머리에 남으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게 어디서 실패했냐? 순종하는 문제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아담의 죄가 이제 불순종인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뭘 회복하셔야 될까요? 첫사람 아담이 돈을 뭐를 꾸고 안 갚은 문제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돈을 갚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너무 못생긴 문제라면 둘째 아담은 잘생긴 분으로 오시면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뭐에 실패했냐 아닙니까? 예화가 좀 이상했습니까? 성형의사로 오셔야 돼. 예, 성형의사로 성형외과 의사로 오셔야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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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의사 스스로도 잘생기셔야 되고 성형외과 의사로서 다른 사람도 잘생기게 고쳐주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랬겠죠. 예. 근데 지금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지점이 불순종이라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회복하셔야 되는 문제는 뭐라고요? 순종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순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순종하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지는 것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태로 오셔서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어디에서 이 순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 순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그냥 십자가 목걸이나 아니면은 이 예배당에 이렇게 네온 사인으로 비치는 십자가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조금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까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십자가라는 순종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된 우리가 그 자리에 똑같이 서는 것이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단 한번 그게 된 사람들이고 그렇죠? 일회적 사건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게 복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면서 복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혹은 반쪽만 알면서 다 아는 척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리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내 죽음이 고백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무슨 뭐좀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교리들을 알고 있고 뭐 무슨 천년왕국이 어떻고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이 머리로 알고 있어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내삶 속에서 이것이 진전이 없으면 이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꽝이에요. 꽝. 그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대단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왜 말을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말을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제 뭐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운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많이 하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대단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문제가 흐릿하면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지금 본질을 그러니까 핵심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다 놓쳐도 이 십자가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그럼 그게 귀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6장의 문제입니다. 6장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종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의 비유. 그래서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죄의 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조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불의의 도구였던 우리의 삶이 의의 도구로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그러한 문제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비결이 뭐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불의의 도구에서 의의 도구로 넘어가는 이 핵심이 뭐냐 할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동일하게 달려 있을 때,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될 때, 그때 이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일단 16장을 좀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내용이 뭔지를 좀 알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여러분도 같이 좀 눈으로 따라오면서 읽으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한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같이 암송했던 구절이네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물론 이제 다 중요한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서 특별히 6장, 7장, 8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6장, 7장, 8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문제, 죄로부터 해방되는 문제, 이것을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었는데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의 종 또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종은 어떤가? 죄의 종, servant of sin 그랬는데요. 죄의 종은 어떤가? 이건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니까 몸의 정욕관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그 이전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정욕의 노예로서 죄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네, 그렇죠. 죄의 종의 상태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우리 몸의 정욕의 노예로서 죄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또 12절에 또 앞에 보시면 죄가 그의 몸 죽을 몸 안에서 군림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그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했다. 그러니까 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죄가 군림했습니다. 또 14절의 표현대로 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그렇죠?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 그러니까는 이게 변화된 상태가 이렇다면 그 전 상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게 죄의 종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3절의 표현대로 보니까 자기의 그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서 죄에게 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이렇게 시키니까 너 팔레놔 이렇게 우리 소매치기 하던 사람들 우리 중에는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그 이제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는 죄가 우리 속에서 명령한 거예요. 너 손 내놔 그러면은 소매치기가 자기 손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의 지갑을 슬쩍 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너 발레나 그래서 이 발을 이렇게 내주면 마귀가 그 발을 끌고 룸사롱을 이렇게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내줬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는 그게 즐거워서 했지만 나중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9절의 표현에 보니까 자기 몸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줬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부정함과 불법에 내줬다. 더러운 거죠. 죄라는 건 더러운 겁니다. 그 더러움, 그 부정함에 이 지체를 내줬다. 내 몸 팔다리고 뭐 눈이고 입이고 이런 걸 다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다. 불법이라는 거는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의로부터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는 종으로 묶여 있고 의로부터는 자유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의의 종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의의 종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싶어, 난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냥 무작정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는 빚에서 탕감받고 싶어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갚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직접 갚든 남이 대신 갚아주든 어쨌든 그 빚이 갚아져야만 내가 빚쟁이의 시달림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거기서 해방이 돼서 의의 종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분, 모든 일을 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단순히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종은 그러면은 상태가 어떠냐? 의의 종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인데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다. 그럼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으면은 죄를 안 져야 될 텐데, 우리가 실상을 보면 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터인데, 먼저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뭔가가 확 뒤바뀐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한 가지 정체성, 그러니까 죄의 사람에서 의의 사람으로 한 가지 정체성으로만 확 뒤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아담 이후로 사람의 영이 이제 죽었죠. 영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구성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하기 후나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영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육체 안에, 인간의 육체, 이런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구조를 성막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성막에서. 성막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막의 맨 중심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지성소에 해당하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인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에서 떠나신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그 사람이 즉시 죽은 거예요. 범죄하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즉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이 이제 죽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예, 그래서 예, 그 죽은 영의 상태로 아담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낳는 자손들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이죠.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범죄한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영이 죽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물에서 태어났을 때, 저 물에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한번 태어났을 때 그때는 영이 죽은 상태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그 태어나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영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새 본성이란 말이에요. 새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우리의 옛 육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옛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새 본성 하나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본성이 하나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단일 본성이었어요. 죄의 몸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면서 새 본성 하나가 창조가 되면서 이중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본성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새 본성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 본성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새 본성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된 새 본성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이 여전히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죄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느냐 이걸 다루는 게 이제 로마서 6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또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 살아있잖아. 너 혈기가 여전히 살아있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를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2장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러한 이제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할 때 로마서 6장 14절을 일단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왜? 너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난 뭘 지켜야 돼, 뭘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해야 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는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죄책감을 가져다 줘요. 율법은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하라는 거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묶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될 때 그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구원을 그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로부터.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율법 뭘 지키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붙잡게 될 때 그때 내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이 부분을 일단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문제는 죄를 안 짓는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죄를 안 짓는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게 언제 가능하냐? 언제 가능하냐 했을 때 그 핵심이 이제 7절에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7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죄를 짓고 안 짓는 것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뭐, 고주망태도 되고, 뭐, 사기도 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체가 어떻게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시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 죄의 속성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는데 지긋지긋하게 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돼요. 예전에는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런 것도 죄였구나. 예전에는 전혀 그게 죄가 안 됐었어요, 나한테. 그런데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것도 죄가 될 수 있구나. 모든 것이 내게 뭐죠?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할 자유가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그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근데 막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걸 한번 해가지고 나 자신을 이렇게 딱 드러내게 됐을 때 그게 죄는 아니었는데 적법한 문제였긴 했는데, 그래도 내 안에 양심의 이 이제 거리낌이, 아, 내가 적절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깨달아지면서 괴로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첨예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에 내가 그 죄의 그 어떤 그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혈기가 딱 올라오려고 할 때, 혈기가 올라오려는 그 순간에, 아, 내가 죽은 자지, 이렇게 여기는 것. 아, 내가 죽은 자잖아. 아, 나는 죽었잖아. 인간 박노찬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체가 돼서,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달렸잖아. 요걸 기억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욱하는 순간에 이게 빨리 머리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면, 아, 내가 죽은 자인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개 되기 전에, 이 욱 하면서 이 육신이 나오기 전에 내가 죽은 자잖아 하는 게 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게 될 때, 그때 성령님, 이렇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고 그 주님이 딱 나오는 순간에 그게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이런 것이 될 때에 내가 실제적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로마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죽지 않으면 죄 문제는 처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도 죄 문제가 처리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텐데, 죄 문제라는 건 죽어야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이건 팩트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팩트입니다. 이거는 이 우리 어떤 상상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은 것은 그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팩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그 갈보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내 죄가 그분께 전가돼 옮겨가고, 그분의 의가 나한테 옮겨오는 이 바꿔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대단히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우리의 혈기가 남아있고, 이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희미해지면서 뭐만 선명해지냐면, 이 마귀의 속임수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 살아있잖아. 너 살아있잖아. 너 이렇게 혈기왕성하잖아. 너 이럴 때는 소리 빽 하고 질러야 되는 사람이잖아. 이게, 이 소리만 이제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제 경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 예. 그래서, 내 육신이 이제,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런 때에 내가 뭘 기억하는 거냐면,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은 자잖아. 내가 죽은 자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몇 절입니까? 여기를 지니라가 몇 절에 있죠? 감사합니다. 예, 11절 끝부분에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지금 계속해서 위에서 얘기했어요. 죄 2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하지요. 또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6절에도 보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죠. 죽었대요. 죽은 건 사실이에요. 죽었는데 그런데 지금 11절에 와서 또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길지어다. 그렇죠. 죽었는데 죽은 자로 여기래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너 살아있잖아, 너 살아있잖아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때마다 아 내가 죽은 자잖아 하면서 여기는 거, 난 죽었어. 그래, 난 죽은 거 맞아 하고 여기는 거, 죽은 자로 여기는 거,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문제가 안 될 때 우리는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 한번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말씀드리면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이제 지금 혹시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더 깨달아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건 기본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마귀가 자꾸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겨라.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매순간 매달 때에 그때 죄로부터 해방돼요. 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라 이렇게. 죽은 자가 해방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빛비추심이 없는 채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30년을 예수님 믿고 50년을 예수님 믿어도 이 사람 성장하지 않아요. 사람이 맨날 똑같아요. 교리적인 지식은 쌓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교회 내에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맨날 기저귀 찬 어린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딴 걸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겠구나. 매 순간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거 이걸 해야 되겠구나. 혹시 예전에 하시다가 포기한 분이 계시면 오늘 다시 결단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내 온 일생의 믿음 생활의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그 부분을 꼭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70장 한 장 하시고 마치십시다. 570장입니다.
수 없네 목 맑을지 비가 올지 내
주님이 모든 것 다스리니 나 염려하지 않겠네.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며 주의 사랑 주의 크신 능력 날 지키실 것 나 믿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안 불러봤던 찬송인가요? 불러봤죠. 네, 오케이. 그러면 1절, 1절하고 2절까지만 하십시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1절 다시 한번 하고 2절만 하고 마치십시다. 나내일 일 하나도 알 수 없네. 목말글지 비가 올지 내 주님이 모든 것 다스리니 나 염려하지 않겠네.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며 주의 사랑 주의 크신 능력 날 지키실 것 나 믿습니다. 검은 구름 폭풍이 몰려와서 내 생명을 위협해도 내 영혼이 당황치 아니함은 내 주님이 아심일세.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며 주의 사랑 주의 크신 능력 날 지키실 것 나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하루를 참 주님을 배우고 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려서 우리가 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복된 소망 침례교회로 함께 묶어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참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마지막 날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참 아끼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보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그 상태가 아니라 주님,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당연하게 넘어져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분투하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주님이 우리를 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참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주님 뒤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그러한 순간에 참 위를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참 그럴 때 참 주님 살아계신 것과 주님이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이렇게 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참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